다윗은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하게도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다윗이 다스렸던 사람이고 그 가운데 다윗은 아마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윗의 인생의 어떤 부분에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지금 스토리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던 그 시간에 드렸던 기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추측일 수 있고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에게는 수많은 대적들이 그 주위에 있었고 다윗의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기도가 충분히 드려질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왕이었는데 이 기도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봤을 때,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다윗은 또 다른 왕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말의 의미가 그냥 아주 평범한, 아주 이렇게 플랫한 그런 현실 속에서 드려지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그 영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마음에 두고 드려지는 이 행동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 시편 설교를 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 1층적인 그런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층의 현실에서부터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 주어져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물론 이 아래층 현실 속에서의 왕으로 자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자기가 유일한 왕이고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칼 들고 나가서 싸우면 그만이죠. 그러나 다윗은 위층의 현실을 충분히 보는 사람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위에 보니까 마치 골로새서에 보면은 너희 상전들아, 너희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힘들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에게도 상전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 하늘에 그 말한 것처럼 다윗이 왕이지만 그러나 자기 위에 왕 중에 왕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계시다. 그러니까 그 왕을 향하여 내가 기도를 드린다. 아뢸 것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늘 이 시편 17편의 말씀은 굉장히 타당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크게. 첫 번째는 뭐냐면 공의로운 재판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재판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자, 첫 번째는 공의, prayer for justice, 공의를 위한 기도. 아마 이 공의를 위한 기도 그러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뭐 시대적인 배경이나 지금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또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 처지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자,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구약에 보면 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신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왕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악한 자들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거예요. 왕은 재판장이고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충분히 이해했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근데 본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본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왕 대신 하나님께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를 거의 완벽한 기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파트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큰 포인트는 첫 번째는 이 공의로운 재판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이 안전과 보호를 구하는 기도,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의를 구하는 겁니다.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바로 그거죠. 주님, 나를 판단해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공평한 게 무엇인지를 주께서 판결하여 주셔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결국 구해내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9절을 한번 가볼까요? 9절에 보면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자기의 삶을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억누르고 있어요. 압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숨을 노리는 원수라 했습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합니다. 누군가 그대로 버려뒀다가는 자기를 죽일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 뒤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사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여, 물론 보호에 대한 기도도 있지만 저들은 옳지 않습니다. 저들이 하는 모든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의의를 드러내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공의로운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의의 호소라 그랬습니다. 의의 호소. 이 호소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기에 또 나의 울부짖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다는 걸 생각해 봐요. 한 가지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좀 잠잠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뭔가 이렇게 좀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사실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도인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참 귀하겠죠. 또 하나의 기도의 형태는 뭐냐면은 분명히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요. 깊은 슬픔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이렇게 막 시끄럽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의 슬픔을 주님 앞에 흐느끼면서 드리는 그러한 또 잔잔한 슬픈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다급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어려움을 막 쏟아내는 그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여기 있어요.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려본 적이 최근에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뭐 기도도 했지만 또 어떤 결정권이 있는 사람에게 이처럼 막 다급하게 호소하듯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주셨던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을. 한 과부가 있는데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과부와 고아들이 억울함을 당하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돼요. 재판장이. 근데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인가 하면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아주 희박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밤낮 할 것 없이 울부짖습니다. 이 재판장에게 호소합니다. 끊임없이. 그래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할지라도 이 여인의 강청함으로 인하여 이 여인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들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도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셨죠? 잘하는 구절이라서 저희가 자꾸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 억울한 마음 갖고 기도하는 거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억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음 아프셨고요. 그러한 가운데 감정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 이러한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 자, 일단 정말 억울하고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막 화가 나고 힘들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보편적인 영적인 상태 속에서도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예, 오늘 저는 말씀 속에 필요하다고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냥 타협합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주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는 자마다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핍박이란다는 것은 어떠한 이 저항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근데 그 저항이 굉장히 무섭게 올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대적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시편 17편에 나와 있는 이 악인들의 이미지죠. 여러분 그 마귀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빨간색 타이츠를 입고 그 다음에 뭐 아주 뭐 이상한 창을 들고 그리고 머리에는 이렇게 뿔이 나 있고 이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존재로서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미지로 보면 사실은 좀 이해가 떨어지죠. 그러나 마귀는요 천사로 지음받았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날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능력자입니다. 사실은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대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마귀가 들끓는 현실을 봤거든요. 그때 그가 얘기합니다. 이 많은 원수 마귀들을 누가 대적할 수 있으리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누구가? 유일하게 왕 대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장수가 되어 그의 입술의 말로 그를 넘어뜨릴 것이다. 근데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이런 이미지들이 보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를 교만하도록 부추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낙심하도록 근심을 갖다 줍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좌절하게 하려고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합니다. 아주 비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일 마귀가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을 굳어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프트하게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둔탁하게 만들고 정말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비열하고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마귀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주님 나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나의 주위에 둘러서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대적이 있냐면요 타락한 세상입니다. 세상 자체가 일단 1차원적으로는 윤리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했을 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루에 세 번씩 사실 유대인들은 세 번이 아니라 다섯 번, 일곱 번씩 기도했는데 적어도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옛 성전이 있었던 그 터를 향하여 솔로몬이 드렸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망했지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 기도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게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타락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은 뭐냐면요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물질 세계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망가집니다. 건강이 망가지고요.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도요. 어른이건 어린아이건 건강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가지고 부모가 정말 애를 쓰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든지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뭔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뭐 누구 잘잘못이기 이전에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쳤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것처럼 주여 나의 의로운 호소를 주께서 들어주십시오. 이 상황을 주님께서 좀 들어주십시오. 아마 그런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우리의 대적은 어딨냐면요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죄성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어떤 대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이건 나다 그러지만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이그잼플을 보여주는 게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짓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짓게 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비겁해 보이는데요. 아니 그거를 객관화시켜가지고 자기가 이건 내 책임이다 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이렇게 죄짓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시는 복음 앞에 내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나는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께서 어답한 입양한 이제 영적으로 아들 딸 삼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 존재적 나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 정체가 분명한데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정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허접하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자꾸 죄를 지어요. 자꾸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슬퍼요. 죄로 인하여 그런 얘기입니다. 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 것인가. 참 나 자신의 이런 죄악된 나의 대적을 내가 과연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울부짖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그냥 회개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일종의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 죄악된 현실에 대한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는 주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주의 백성인데 내가 목사인데 주여 내가 우리 교회의 임직자인데 내가 주님께 정말 택함받은 주의 자녀인데 주여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말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호소하는 기도의 중요한 성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성격은 뭐냐면은 재판장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는 반드시 정직한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기도. 이런 눈물의 호소의 기도는 반드시 정직한 기도여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1절에 보니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자,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다윗이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로운 호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또 나에게서 흠을 찾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서. 자, 이걸 언뜻 보면 다윗이 마치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구나. 저 대적자들은 저렇게 나쁜 놈들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에 의의 호소, 이 의의 호소라는 말은 절대로 내가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훨씬 높은 고차원적인 자리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 의롭다는 말은 말 그대로 공의로운 겁니다. 공의. 즉, 저 악한 사람들이 나를 지금 해하려고 하는데 그 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에게. 공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완벽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필요한데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흠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뒷부분에 가보면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보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여기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세 가지의 측면을 다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속마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의 속생각, 속마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세 번째는 뭐죠? 그가 행하는 발걸음. 행위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과 말과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그림이잖아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나의 모습을 주님 살펴보십시오.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의 관계 속에 갭이 없다라는 겁니다. 흠이 없다라는 말은 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밤중에 찾아와서 내 마음을 좀 감찰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 나를 감찰하셨다. 이 밤은 뭐예요? 내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아니고 내가 나가서 액티비티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나도 내 자신의 마음을 잘 못 들여다봐요. 바빠서. 그러나 밤엔 언제예요? 나 혼자 있을 때예요. 모든 것이 고요해요. 내 마음이 잘 드러날 때예요. 내 마음 있는 그대로. 흠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입술의 말과 내 발의 발걸음과 내 마음의 상태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흠이 없습니다. 거리가 없습니다. 인테그리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직함 또는 투명함. 이제 어려운 말로 통전성이라는 말을 제가 배워서 쓰는데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영어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통전성이라고 나오는데 참 어렵죠. 그 말은 뭐예요? 삶의 전 부분이 다 하나로 한통속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로 통한다. 인테그리티. 주님 내 기도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테그리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말이 있어요. 백성들에게. 그 뭐라고 책망했냐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찾으나 저들의 마음은 나로부터 멀도다 그랬어요. 입술로는 하나님께 가까워 있는 것 같지만 저들의 마음은 멀다. 인테그리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숙이 고민하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주여 나의 삶에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보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호소하세요. 여러분 답답함을 호소하세요. 여러분의 죄에 대한 고민도 호소하세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브로큰되어 있는 현실들을 주님 앞에 호소하세요. 여러분 충분히 호소하세요.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과 사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괴계 가끔 이렇게 흥금하니 생각을 해보면 모르고 살았는데 아 이게 사탄이 정말 역사라는구나. 내 마음을 교만하게 부추기기도 하고 내 마음을 아주 혼란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낙심시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정신없이 막 내 자신의 본래 생각과는 상관없는 이상한 행동도 나오게 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이 사탄의 괴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통전성을 가지고 기도하라. 온전한 투명성을 가지고 기도하라. 여러분의 마음 있는 그대로. 주여 우리가 이런 정직한 기도를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떨 때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기도합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도 참 좋아요. 교회당에 없어도 말씀 묵상 우리 목회자들이 딱 인도해주면 끄고 내 고요한 방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근데요 고요하게 기도하는데도요 제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 이렇게 가식이 많은지 몰라요. 다 짜여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떤데 내 입의 말은 너무나 가식적이구나. 물론 우리가 공개적인 기도를 한다든지 전체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나름 우리가 준비한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다급하게 주님 앞에 호소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주께 아뢰는 그 시간에 무슨 수많은 수식어가 필요하겠어요. 내 마음 있는 대로 주께 쏟아놓을 수 있는 거죠. 여기 다윗이 하는 것처럼. 자 그럼 넘어갑니다. 두 번째 빅 토픽은 뭐냐면은 주님 판단하여서 나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사실 두 가지가 맥이 통하는 얘기죠. 사실은 나를 판단하시고 나의 인테그리티를 주님께서 보시고 내 앞에 이 모든 대적들이 악함으로 나에게 덤벼서 하는 모든 것들을 좀 주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좀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멋진 표현이 여기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기 기이하다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영어 성경에 wonderful, wondrous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즉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적 사랑, 신실한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랑, 절대로 우리를 놔주지 않는 사랑. 근데 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wondrous, 기이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기이한 사랑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기이하다는 말이 성경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기이하다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wonderful 이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뭐 좋다 그러면 wonderful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기이하다는 말은 뭐냐면 아주 특별하게 구별됐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distinction, putting distinction, 뭔가 차이를 두는 이런 겁니다. 현격하게 차이를 뒀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이하게 돌보셨습니다. 기이하게. 어떻게 돌보셨느냐? 출애굽기 9장과 11장에 이 단어가 몇 번 쓰여졌는데요. 이 기이하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기이하게 하겠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 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지금 쏟아지는데 이 쏟아지는 재앙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애굽 사람과 너희들 사이에 격차를 두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 재앙으로 인하여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거기 쓰여진 말이더라고요, 이 말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디스팅션을 두겠다. 기이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기이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별해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세전에 택했다는 말이 여기 지금 맥이 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좀 뭔지 몰라도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근데요, 사실 이 말의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든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뭔가 자연적으로 남들보다 더 선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판결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오직 은혜로 나를 구별해 주셨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너는 못났고 나는 잘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잘났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잘났다는 얘기가 못 나오지요. 오직 은혜구나. 근데 그 은혜에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나를 디스팅구시 해주시는 은혜더라.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는 은혜더라. 여러분 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나를 주의 기이한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33장에 바로 그 황금 송아지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 너희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가나안으로 가라. 너희들 가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너무 황송해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중보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백성을 제발 그렇게 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 모든 민족과 우리를 기이하게 구별하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슨 격차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과 우리 사이의 격차는 유일하게 이겁니다. 우리가 출입할 때, 우리가 나오고 들어올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출입하시는 것 외에 우리가 특별히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이하게 만드셨다.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챙겨주시는 것 외에 무슨 다른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런 wondrous love, 이와 같은 기이한 사랑, 언약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주님, 이 기이한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편 139편의 말씀 있죠?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오막측하게 지었다. 그런데 그 말입니다.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었냐? 기묘하게, 기이하게. 이런 말로 우리 성경에 이제 번역이 됐는데 여기 나오는 말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중에 저와 여러분 인간을 어떻게 지었냐? 모든 것들과 distinguish 되어 지었다.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지음받은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우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distinguish 하셨습니다. 우리를 기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그러므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호한다고요? 7절에 보니까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하시는 주여, 주의 오른손으로, 그 말은 주님의 전능하신 권능의 손을 의미합니다. 오른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눈동자, 영어로는 apple of my eye 이랬죠. 그건 뭐예요? 눈동자입니다. 눈 안에 있는 그 동자, 눈동자. 자, 이제 여러분 엑서사이즈 한번 해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찔러보십시오, 한번. 네, 지금 집에 계신 분들도 식구들 한번 찔러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누가 그래 찔러 이럽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벌써 뭐가 딱 오잖아요. 눈 감든지 옆으로 피합니다. 왜? 자기 눈동자는 자기가 지킵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 눈동자 같은 존재. 나의 눈동자 아니라 주님의 눈동자.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다면 바로 나를 그와 같이 주께서 지키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네. 암탉이 그 모든 병아리들을 자기 품에 날개 아래 이렇게 품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죠. 하나님이 정말 여기는 그런 새의 이미지입니다. 그 이사야서도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런 약간 그 이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이 이미지 자체가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를 보면 법궤 맨 꼭대기에 이 자리가 있습니다. 그 보좌가. 그것을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자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은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 mercy seat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 mercy seat를 무엇이 감싸고 있냐면은 양쪽에 천사의 모습으로 그룹의 모습으로 이렇게 날개를 앞으로 쫙 펴가지고 그 날개가 그 시은소를 덮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훌륭한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호의 날개 아래 숨겨져 있다. 거기서 우리가 그늘을 찾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주여 나를 이처럼 예민하게 강력하게 풍성하게 지켜보호해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살아가면서 계속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말을 마쳐야 지금 매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너무 어려운 일이 많다 이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한다 이거죠. 지금 하나님 내 마음에 근심이 너무 많아요. 다윗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서 기이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날개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주시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어제도 어느 성도들과 성도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자주 나누는 대화입니다. 새로운 대화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그의 삶 속에서 이런 대화가 나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하나님 도대체 나의 이 힘든 삶의 형편은 언제나 끝이 날까요? 나는 언제나 세상의 다른 사람처럼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어떤 깨달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14절 보십시오. 14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대적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다 받은 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 이 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예를 들면 저들의 기도, 저들의 금식, 저들의 구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왜? 저들은 사람들 앞에 떠벌리고 나팔 불고 다니면서 뭐죠?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다 받습니다. 그거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물로 그들을 채워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께서 주십니까? 그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것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주는 만족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다.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껏해야 죽기 전에 자기 재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정도밖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니까. 이들은 세상에 주어진 그 분깃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하는 것, 이걸 자녀에게라도 넘겨가지고 뭔가 이어가도록 하는 것,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이 걱정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뺏기지 않고 자녀에게라도 물려줄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겁니다. 그게 그들의 만족입니다. 그러나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나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깬다는 말은 실제라는 말입니다. 실제. 내가 잠자는 동안에 꿈속에서가 아니라 내가 환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는 특별한 선지자다. 내가 선지자에게는 환상으로 내가 꿈속에 나를 나타내지만 모세에게는 깨어있는 현실 속에 내가 나타난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실제로 보는 것이 나의 분깃입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자녀에게 물려줌으로써 뭔가 이 세상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자들과 나는 다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assurance, 내게 주신 하나님의 확신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며 그 안에서 주께서는 항상 내 편에서 나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영원한 시큐리티입니다. 영원한 시큐리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충족성, satisfaction을 받는 것에 어떤 기대를 갖고 살아갈까요? 근데 우리 관점이 좀 다르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내게 주신 모든 재물, 자녀, 모든 것 다 뭐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라는 거잖아요. 청지기적 삶이잖아요. 사명이잖아요. 사명.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어느 시점에서 마지막에 비춰보았을 때 내 자녀는 너무 잘되고 내 자녀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하고 그렇다고 좋은 것이고 내 자녀는 너무 힘들고 부진하고 어렵고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그 아이 때문에 너무 신경을 쓰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울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지막에 보았을 때 주께서 뭐라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아마 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매님은 이 아들에게 필요한 존재일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끝까지 우실 겁니다. 부모가 대부분 그래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게 내게 주어진 청지기의 삶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그 아이의 결과 문제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마지막까지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이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주의 얼굴을 보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이처럼 기이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억울한 것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10편, 17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는 든든합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깨어서 보호하시는 그 의식은 지금도 절대로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의도는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가자는 겁니다. Let's go. 지금은 역경이고 힘들어도 가자. 왜냐하면 이처럼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실 하늘의 보좌에 계신 왕이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니까 끝까지 믿고 가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결국은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설득되는 날이 곧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